오늘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특징이 있지요. 늘 약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까? 인간이 자초한 일이죠.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보자.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2020년 올해 우리가 말씀을 정말 받으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올 한 해 저희들이 베델로 올라가야 산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 말할 수는 없죠.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심판의 길이에요. 내 말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리 가면 낭떨어지다. 그리 가면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해도 제 발로 심판으로 달려가는 것,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 기어이 그 낭떠러지의 끝에서 떨어지는 것, 그걸 심판이라고 우리는 부를 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상실한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심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직 함락도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너희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어이 그 고집대로 너 성깔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죠? 흩어지고 말죠.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으면 흩어지고 맙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제단을 쌓으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돈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섹스의 바벨탑, 인기의 바벨탑, 제단 대신 그런 우상의 바벨탑을 만들지만은 그 바벨탑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소통이 끊어집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은 절대로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모든 소통들이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하고 얘기가 안 통합니까? 왜 그 친구하고는 말이 안 됩니까? 왜 자녀들하고 소통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차례차례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포로가 끝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가 끝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겠다. 다시 불러 모으겠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준 약속이에요. 신명기 말씀 30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흩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을 거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끝입니까? 그래. 흩어졌다가 내가 또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중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블 커버넌트란 말이죠. 우리는 뭐 그걸 구약 신약이라고 불러서는 뭐 부르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뜻이에요. 왜 이중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켜낼 때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성취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약속을 어길 때예요. 인간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인간이 파괴했을 때 내버려 두시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약속은 이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로 가는 얘기가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약속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무슨 후렴구와도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 얘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국적을 회복하는 것,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이중적 언약의 성취의 구조를 한번 오늘 한번 자세히 본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면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만 찾아보더라도 7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하고 언약을 맺은 대로 살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자, 11장 4절에 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4절.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 계명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언약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첫 번째 방법이죠. 출애굽기 그 앞에 예레미야서 앞에 훨씬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 세계가단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때부터 벌써 약속이 됐고 신명기에서 확연이 됐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까? 제단을 쌓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제단을 쌓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거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제단을 쌓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 돼서 제단을 쌓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무슨 뭐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그건 뒤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약속을 저버렸는데 약속을 깨뜨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또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면은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철저히 타락했는데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기어이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집요함, 이걸 어떤 시는 사냥개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끝까지 물어서 어떻게든 구원하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더입은 사람들은 뭐 평생 한번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죽는 날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내 평생에 전도가 안 돼도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읽은 31장 3절 말씀이죠. 새 언약.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살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하고 그 의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제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구원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구원을 날마다 성취하는 방법, 그래야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덜 됐나 하면 안 되고 안 된 걸 인정하고 살면 또 좋은데 된 것처럼 또 위선하고 꾸미고 과장하고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또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39절이에요. 39절, 47,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오늘 어떻게 약속을 또 나타냅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길. 다 흩어진 이 백성들을 한 마음을 줘서 한 길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여러분 이거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 보고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본인은 안 두려워하는데 무슨 경외감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 경외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외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서 뭐 결혼하면 뭐 양옥집, 서양 집에서 잘 살고 음식은 중국 음식을 먹고 뭐 부인은 일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본 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눈 뜨기 전에 먼저 깨끗이 단장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남편이 일어나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농담 같고 무슨 비유 같지만은 제가 요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경외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데요. 늘 펼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경외감으로 받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저는 가끔 뭐 누워서도 성경 보고 뭐 그냥 뭐 잠옷 입고도 읽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외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무너져 있는 건 혹시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 경외감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안고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다 잃게 돼요.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떤 일종의 경외감, 사랑하지만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지만 그 미묘한 함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데 제가 엊그제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동갑인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말을 서로 놓았대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둘이 약속을 했대요. 서로 존댓말을 쓰기로. 그게 어쩌면 그 부부가 경외감을 유지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뭐 동갑내기 연애할 때는 뭐 맨 뭐 그렇게 뭐 그냥 함부로 말하다가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경외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존댓말을 쓰자. 그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경어를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경외감 뭘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오늘 각자가 한번 기도 제목으로 한번 안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 참, 아모스스를 한번 보면 9장 15절 다시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수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전 땅에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리라. 깡그리 무너질 것이고 모두 회파될 것이고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내년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인데 땅을 안 와도 땅을 사라고 그러셨으니 그러면 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먼저 순종했고 그 순종한 이후에 기도를 드렸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9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심으면은 뽑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슨 신앙이 가능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 인간 수준의 하나님 그렇게 대하다가 결국은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내 삶의 터전까지,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길을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경외심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외심에 씨앗들을 뿌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일상일지도 모르죠. 오늘 그래서 시편 126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우리가 고집스럽게 택한 바벨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울면서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씨앗을 뿌리라.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잡한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아버지께서 경외감을 품을 때 그분의 말씀도 경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듣는 태도 보면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 사람들 제발 나 말 들을 때 좀 눈을 맞추고 좀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그 뭐 핸드폰 보느라고 남이 말을 하든 말든 그래서 그것도 남으라면 또 뭐 메모를 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경외심은 전심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서 듣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제단을 쌓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메시지에 탐닉하게 되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셔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날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목격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성령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경외심 놀라운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할 바 없어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기억되고 해석되고 순종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사랑을 놓치지 않되 그 사랑이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아버지 사랑에 메인바 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한마음 한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믿음의 삶을 경외심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거기 숙인 모든 하나님의 참된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권속들 그 지체들과 놀라운 믿음의 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